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감은 어찌함인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을이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여,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의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활을 버리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밟힘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의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화살통에 매었고, 병거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에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너희가 또 옛 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일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슬퍼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도 5절에도 환상의 골짜기라는 말이 나오는데, 환상의 골짜기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볼 수 있는 그런 환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 많이 모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선지자들이 모여서 장차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환상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어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환상의 골짜기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나오는 환상의 골짜기는 말하는 환상의 골짜기라고 하는 이 말은 실제로는 예루살렘을 조롱하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환상을 볼 줄 아는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실제로 예루살렘은 환상을 볼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장차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한 경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경고를 많이 하셨는데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가올 재난에 대해서 전혀 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환상의 골짜기인데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선지자들은 영적인 감각이 없었습니다. 환상의 골짜기인데 하나님이 장차 어떤 일을 하실 거다 경고를 받았어도 미리 준비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환상의 골짜기인데 실제로는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감각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미리 대비한 것이 아니고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적이 막 몰려와가지고 성문 앞에 이제 정렬하고 섰어요. 오늘 보면 6절과 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이 군대가 몰려와가지고 이제 포위를 하고 성문 앞에 이제 공격을 하려고 이제 정렬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온갖 그 두려운 비명소리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8절부터 11절을 보시면 8절부터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야 네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의 무너진 것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래 모서의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너희가 또 옛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어내려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악망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예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8절 상반절에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이 사람들은 마치 맹인과 같아서 하나님께서 장차 어떤 일을 할 건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어요. 이제 위기가 닥치고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난 뒤에야 비로소 자기들이 얼마나 비참한 처지에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에야 비로소 이제 눈이 떠진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숲불 곳간의 병기라는 것은 이제 병기창에 적이 이제 쳐들어왔는데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무기가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지금 성벽 어디가 허물어졌느냐, 뭐 이런 거를 그때부터 챙기기 시작한 거예요. 고대 사회에는 전쟁을 할 때 물이 대단히 중요했는데 적이 이제 포위하고 공격을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가용할 수 있는 물이 얼마나 되느냐, 그때부터 막 이것저것 챙기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무너진 성벽을 수리하기 시작하고 이제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허겁지겁 뭘 준비를 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11절 하반절에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악망하지 아니하였고 옛적부터 이 일을 경영하신 분을 공경하지 않았다.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그때부터 뭐 허겁지겁 뭘 하고 있는데 이미 늦었어요. 그리고 정말 이 사람들은 해야 될 일을 할 줄 몰랐는데 왜냐하면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유다와 예루살렘이 그 일을 할 줄 몰랐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영적인 감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제 적이 밀려 닥치면 그때부터 이제 전쟁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도 예루살렘을 돌보지 않았어요. 2절, 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절,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을이여, 너희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희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활을 버리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희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뭔가 대단한 기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정작 전쟁이 벌어지니까 사람들이 다 도망을 쳤어요. 뭔가 용감하게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나가가지고 적과 싸우면서 죽는 게 아니고 도망치다가 잡혀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망을 치는데 관원들이 앞장섰어요. 이 관원들이라는 거는 뭔가 이 적이 쳐들어오면 뭔가 이 침략을 막아내기 위해서 사람들을 동원하고 뭘 작전을 세우고 뭘 이렇게 전쟁을 앞장서서 수행해야 될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도망치는데 앞장서고 그래서 막 도망을 치다가 잡히고 그리고 간혹 멀리 도망한 사람도 있지만 결국에는 사로잡히는 것을 피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 사실 예루살렘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죠. 선지자들 영적인 감각 잃어버리고 백성들은 완악하고 관리들은 어떤 이 예루살렘 안전을 지켜야 될 그런 관원들도 온갖 이제 비겁한 짓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비참한 처지에서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주목할 줄 몰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실 경고하신 일이거든요.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을 미리 우리 이사야서 1장에서부터 계속 하나님이 경고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듣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경고하신 것처럼 위태로운 일이 벌어지면 그때부터서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뭔가 애통하고 슬퍼해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오늘 보면 12절과 1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2절과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12절과 13절은 얼마나 안타까운 장면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위태로운 상황이 벌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더욱이 이런 위기에 봉착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애곡하고 머리를 뜯고 굵은 배를 띠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면서 통해하면서 자복하면서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얼마나 거만하게 행하고 얼마나 완악하게 행했는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통곡하며 회개하라는 거죠. 12절처럼 해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11절처럼 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13절처럼 하는 거죠. 통곡, 애곡, 머리털 뜯고 굵은 배를 띄어야 될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은 잔치를 벌였어요. 이유가 뭐냐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이제 인생이 끝났다는 거예요. 좋은 날 다 갔다는 거죠. 그러니 죽기 전에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서 잔치하면서 우리 이제 죽자.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얼마나 완악한 일이라, 얼마나 완악한 일이냐고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정말 고약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위기가 닥쳤어도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에게 남은 것은 14절밖에 없는 거죠.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두 번이나 반복하시는 것은 이것을 확실하게 못 박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결코 벗어버릴 수 없는 어떤 운명과 같은 그런 결과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죄와 자기 완악함과 자기 불순종의 결과로 죽임 당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이 사람들의 완악함과 이 사람들의 그 강팍한 심령의 그 결과는 이제 심판받는 것 외에는 다른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영적인 상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4절입니다. 4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4절은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4절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선지자의 그 괴로움과 슬픔입니다. 환상을 볼 줄 모르는 환상의 골짜기입니다. 위기가 닥쳐도 제대로 대응할 줄 모르는 예루살렘입니다. 정말 위기가 닥치면 그때부터서라도 주님 앞에 통곡하고 애곡하고 머리털 뜯고 굵은 배를 띠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될 그런 상황에서도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면서 잔치를 벌이면서 내일 죽을 테니 먹고 마시자 그렇게 말하는 그런 완악한 예루살렘에 대한 선지자의 괴로움과 슬픔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3장부터 23장까지가 모든 그 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나라 여러 부족에 대한 심판 선언이에요. 심판 선언인데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이 망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메마른 심정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을 끌어안고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망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죄인이 심판받는 것을 하나님이 아주 고소해하시거나 당연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심판을 경고하시는 이유도 사실 회개하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14절 같은 결과가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죠. 그러니 경건에 대한 감각도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도 그때도 회개할 줄 모르는 그런 완악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선지자가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통곡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주님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타락한 세상을 위해서 고통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을 위해서 마음 아파하시면서 어떻게 하나님 세상에 재난을 당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픔을 짊어지고 계신가 하는 것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슬픔을 헤아릴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을 위해서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애통해야 할 줄 아는 그런 일꾼이 우리 시대에 필요한 거죠. 그런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죄인이 저 사람은 고약하고 아주 완악하고 범죄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저런 사람은 당연히 망해야지.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세상을 위하여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마음이 아닌 거죠. 그것은 십자가 짊어지신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세상을 위하여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세상의 고통과 세상의 죄악 때문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완악함 때문에 속상해하시고 괴로워하시고 슬퍼하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그 선지자는 죄인에 대한 형벌, 죄인의 멸망을 선언하면서도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우는 거죠. 통곡하는 거죠. 정말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띄어야 될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그런 모습을 보면서 머리털을 쥐어뜯고 옷을 찢는 것이 선지자인 거죠. 통곡하며 아파하며 슬퍼하는 것이 선지자인 거예요. 세상에 이런 선지자가 필요한 거죠. 세상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일꾼들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세상의 고통을 짊어질 줄 아는 그런 믿음 있는 일꾼들이 우리 시대도 필요한 거죠. 타락한 세상,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을 짊어지고 대신 슬퍼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런 사람이 선지자요, 그런 사람이 제사장인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짊어지는, 또 이 시대의 연약한 교회를 짊어지는, 죄인을 짊어지고 대신 슬퍼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